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화가 뭉크는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책을 읽고 여자가 뜨개질하는 장면을 그리지는 않을 것이다. 숨쉬고 느끼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 침대 위의 미술관, 오늘은 내면의 고통을 화폭에 표현해낸 화가 뭉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침대 위의 미술관 42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 위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게스트로 초청된 늘보입니다.
네, 이번 화부터 늘보님이 게스트로 와주시기로 했어요.
아, 그런 건가요?
뭐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러주세요.
아, 저야 그럼 영광이죠. 네.
다들 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네네. 아, 진희 언니가 이번에 이직을 하셔가지고.
아~ 아,
이직이 계획이 돼서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네. 더 좋은 회사로.
네, 승진하자마자 바로 이직을 하라고.
박수.
능력자, 능력자.
네, 그렇게 됐어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일하러 안 가도 된다고.
그건 괜찮겠죠.
모르는 일이야.
그래도 일요일 날은 확실히 안 갈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진이 언니가 이렇게 일 되게 많은 날이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카페에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참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되게 정신없는 상태로 나타나잖아요.
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막.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첫 코너 진희님이 네. 준비해주신 베개베고 전시 듣기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전시를 준비해오셨죠?
오늘은 영혼의 시 뭉크라는 뭉크 전시회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예술의 네.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이고요. 7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5,000원인 걸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국내 최초 해고전이라고 해요, 뭉크에. 그래서 뭉크를 평소에 좋아하시던 분들은 한 번쯤 가서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대표적인 표현주기 화가라고 해요. 이때까지는 주로 서유럽 출신의 작가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북유럽 출신이시죠. 주로 우울한 그림들을 그렸으나 강렬한 색채로 과장되고 표현법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그림을 보면 되게 어두운 그림들이 좀 많아요.
근데
북유럽이 좀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우울한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우울하면은 방 안에서 뭐를 박혀가지고 뭘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문학이 발달하고 핀란드 같은 데는 디자인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네.
그런 게 날씨 영향이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요즘 뭐 스칸디제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을 하고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처럼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스칸디 대디라는 말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와서 아기들이랑 놀아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뭉크는 어릴 때부터 죽음과 지옥의 존재를 항상 늘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뭉크는 자기의 삶에서 어머니의 이른 죽음을 겪었고 아버지의 약간 병적이고 집착적인 성격도 겪었었고 여동생의 죽음도 겪었었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유부녀와의 뭐 사랑 등을 겪었기 때문에 고독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뭉크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신경병적인 성격이 약간 아버지의 성격에서 물려받은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요.
뭉크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면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 빨리 죽음을 겪었고 하기 때문에 산과 죽음의 유사한 테마들을 반복적으로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뭉크 그 자신에 대하여라는 챕터이고요. 두 번째 챕터는 새로운 세상으로, 세 번째 챕터는 삶, 네 번째는 생명력, 다섯 번째는 밤이라는 챕터로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다섯 가지의 챕터 중에서 재미있었다고 느꼈던 게 세 번째인 삶 챕터였거든요. 여기에서 뭉크의 가장 대표작들이 많이 있었고 재밌는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챕터에 두 가지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뭉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절규가 떠오르는데 혹시 그 작품인가요?
그 작품도 이 챕터에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죠.
아, 이번에 그렇게 그 작품이 오는 건가요?
여러분이 컬러링된 작품을 많이 아실 텐데 이번에 온 작품은 석판화 작품이라서 흑백으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석판화가 또 따로 있었군요.
뭉크는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렸다 그래요.
그렇죠.
네, 컬러로는 네 가지 버전이 있고 뭐 석판화 버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석판화 버전이 온 거죠.
정말 집착적이었네요.
심지어는 자기 작품이 팔린 국립미술관에 가서 자기 작품을 모사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삶의 챕터를 보시면은 절규나 마돈나, 뱀파이어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여기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챕터에서는 뭉크가 삶 속에서 느꼈던 어떤 불안이나 죽음, 고독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데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쏠려 있네요.
보편적인 것 중에서도 좀 어두운 것들이죠. 첫 번째로 뭉크의 절규 작품을 먼저 보시고 지나가실 텐데요. 이 작품은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유명한 작품이네요. 그 다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림의 정 한가운데 서서 양손을 볼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뒤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하늘에는 빨간색 노을이 지고 있어요.
설명을 해드렸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번에 오는 절규 석판화 작품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시장에서 보실 작품은 흑백 작품이겠지만 사실 이 작품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컬러링이 된 작품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근데 또 흑백은 컬러링 된 것과는 다르게 정말 극명한 쨍한 절규가 느껴지네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죠.
저의 이 한주 정서가 딱 이랬죠.
한주의 정서가.
왜냐면 이번에 성적이 나오는 주였기 때문에. 아, 왜 교수님이 제 어깨를 잡고 상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게 된.
저 아직 상심 안 했는데 왜 상심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아 끝냈다 적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저 상심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여름방학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절규 작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은 뭉크 그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죠.
네.
예술을 모르는 사람도 이 작품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이 작품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고뇌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죠. 이번 전시에 온 절규는 1985년에 제작된 석판화라고 해요. 왜 비슷한 작품이 있냐면 뭉크는 이제 비슷한 종류의 그림을 반복해서 여러 번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근데 다른 예술가들도 보면은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연습하는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작품을 한 번 더 그려보는 게 그 전에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그렸는 방식들이 나한테 마음에 들면은 이 방식도 해보고 저 방식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은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노고가 있었네요.
수작업이면 그렇겠죠?
아,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있으면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즘 현대의 그 정서를 잘 나타내는 게 그 사커 셀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셀카가 나오면은 그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꿔가지고서는 사컷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프로필로 만들어 놓는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나? 아, 이건 모독인가요?
그렇기도 하네. 그게 셀카라는 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래요.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자주 찍는 사람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셀카를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게 아. 거울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하던데요.
그런가? 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은 인간 내면 세계에 다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약간 그리고 셀카 찍는 방식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자기 얼굴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방식을 항상 사람들이 찍잖아요.
이데아 속의 나.
내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 내가 아니라.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이 찍어주면 이거 나야?
맞아.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죠, 사진 속에.
그리고 갑자기 셀카니까 그 전시회에 가면은 스스로 셀카를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스스로의 사진을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최초의 셀카일 작가라고. 수도 있다고.
문구가 할 만한 일이군요. 다시 작품 소개로 돌아가자면 문쿠는 일생 동안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화가예요. 문쿠의 불안정한 정신세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알려진 작품이 절규인데요. 이 그림에서 인물은 마치 유령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깊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형체의 왜곡을 사용했죠. 작품에 담고자 했던 것은 고향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을 걷던 어느 날의 기억인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1892년 일기에 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처럼 붉어졌고 나는 한 줄기 우울을 느꼈다. 친구들은 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나만이 공포에 떨며 홀로 서 있었다. 마치 강력하고 무한한 절규가 대자연을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다.
문쿠가 일기에 쓴 한 대목을 방금 나라님이 읽어주셨어요. 이 그림이 그려진 당시가 이제 석양이 비치던 당시였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공포스럽고 불안한 자기의 기분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놓았는데요. 아. 이 구절을 들으니까 굉장히 문쿠가 되게 우울한 사람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어두운 단편 하나를 실적 엿본 기분이라서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이 이제 문쿠의 내면의 불안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론가는 아니고 미술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하기에는 다른 분야의 사람이죠. 미국 텍사스 대의 천문학자 도널드 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른 방식의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절규가 그려진 해로부터 10년 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섬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이때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이 아예 산몰되어서 현재는 해적 칼데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네요.
근세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크라카토아 대분화에 의해서 미세한 암석 파편이 대기 중에 쏟아졌고 1883년 11월부터 1884년 2월에 걸쳐 전 지구상에서 생생하고 붉은 노을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화산재가 전 지구에 퍼져 문쿠의 고향인 노르웨이에서도 관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서.
그 화산재가 대기에 뭔가 영향을 줘서 석양이 질 때 새빨간색으로 실제로 그렇게 관찰이 되었던 거죠. 연구자들은 문쿠가 그림에서 서 있었던 그 장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고도 하는데요. 오슬로에 구부러진 그 길에 딱 가보니까 그 그림이 그려진 방향이 남서쪽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은 정확하게 1883년에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가 존재했던 방향이라고 해요. 1883년에서 1884년에 걸쳐 붉은 노을이 보였던 방향이죠. 동시대 신문에서도 이 붉은 하늘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진 하늘을 통해서 죽음의 파편이 문쿠의 가슴 속에 박혔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마냥 개인적인 어떤 고통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참상 그런 거에 이제 소재를 구해와서 그림에 그렸을 수도 있는 거죠.
무시무시하군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화산 폭발의 참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같은 그림을 두고도 이렇게 다른 방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보시면 아까까지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1889년에 뭉크가 파리 인류 박물관에서 잉카 제국 유물전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페루의 미라를 하나 보게 됐대요. 일그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몸이 묶인 채 항아리 속에서 주고간 어떤 한 미라인데요. 그 미라의 모습이 절규에서 그려진 인물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게 미라인가요?
네네.
조각 작품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실제 미라이
미라이군요. 사람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잔뜩 쪼그린 채 앉아 있어요. 팔도 몸 쪽으로 바짝 붙이고 쇠사슬이 몸을 한 바퀴 두르고 있어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거나
죄인일 뭔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뭉크 그림 속에 그려진 절규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미라의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뭉크가 바로 이 전시회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림에 반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학설도 하나 있어요. 그림과 되게 비슷하죠.
네.
아마도 뭐 고대 잉카 제국의 노예였거나 아니면 무슨 재물 같은 사람이었겠죠.
재물.
근데 고대의 그런 옛날 것에 아프리카 미술이라던가 고대 미술들이 되게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피카소도 그렇고 저는 뭉크가 이런 거 저런 걸 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소위 문명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 양식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자기의 주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강렬함을 예술가들이 캐치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코코넬 언니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약간 그림을 보면 약간 인상파적인 느낌도 나는데
그 시대쯤에 활동했던 사람을 맞는데 네. 인상파라기보다는 표현주의화가라고만 불리죠.
표현주의는 인상파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인상파는 이제 빛에 의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고 표현주의는 네. 어떤 표현을 중점적으로 하는 작가들.
약간 표현을 할 때 자기 감정적으로 많이 끌려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거는 빛에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작가가 보는 시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빛에 의해서 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인데 표현주의는 오직 작가의 감정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광원이 빛이냐 네. 마음이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것들이 배제되고 작가 자신의 그런 표현에만 작품에 대한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치우친 게 더 표현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뭉크는 외부적인 요소에서보다는 자기의 마음,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아우라를 그려낸 작가가 아닌가.
그렇죠. 그림들 보면은 뭔가 사회 문제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화가들도 많은데 뭉크는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은 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그렸어요. 세상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감정을 가진 우리에게도 뭔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림을 보면 정말 감정적으로 동질감 같은 거를 좀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규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대중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중문화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쵸.
예를 들면 나홀로 집의 포스터에서 케빈이 얼굴을 손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포스터가 그거였구나.
또 있고 영화 스크림에 등장하는 탈의 모습도 바로 뭉크의 그림에서 차용을 해온 탈이죠.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서 모든 영향을 끼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뭉크가 아까 보면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저도 유아 시절이나 지금이나 전 존재의 소멸이라든지 이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심해서 불 꺼진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왔대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죽기 싫어. 그러면서 계속 뛰쳐나왔다고.
그거가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런 기억이 없을까요?
저도 밤에 한밤중에 소리를 질렀던 경험은 있어요.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한밤중에 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퀴벌레가 전량에 달려오는 거예요.
어둠의 전사. 빰빠밤.
진정한 스크림을 질렀죠.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작품으로 설명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나라님이 또 설명 한번 해주시도록 할게요. 뱀파이어라는 작품입니다. 와우.
네. 전체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요. 검정색 바탕에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빨간 머리를 한 하얀 피부결의 여자가 남자의 뒷 목덜미를 물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네요.
뱀파이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들 중 손에 꼽히는 작품이에요. 사실 제가 매주 여러분한테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작품을 만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리뷰를 보내주신 분은 뭔가 그림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설명해주는 사람 본인의 감상에 대해서 들려주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진짜 작품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많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뭐. 그래 그리고 근데 이 작품은 저한테 되게 감명적인 작품이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이 작품이 뭐 어디 경매에서 최고가에 팔렸다 뭐 이런 기사로 접하긴 했는데 그림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감동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인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감동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전율?
그런 느낌이었어요. 뱀파이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이 그림도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번에 전시에 온 작품은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그 그림보다는 좀 완성도가 덜한 그림이에요. 근데 구도나 뭐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저는 뭉크의 그런 야성적이고 불안하고 휘갈기는 펜터치만 봤는데 이렇게 정갈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야성적인 붓터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좀 정리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뱀파이어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랑과 고통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고 있는 모습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가 남자의 목덜미를 물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파이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이 그림도 다양한 버전으로 그려졌죠. 저희가 이번 전시에 오는 그림과 제가 감명을 받았던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동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자가 남자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의 목덜미를 물어 피를 빨고 있는 뱀파이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제목처럼 사랑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랑은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진짜 생생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속이 타네요.
근데 문구는 굉장히 여자를 싫어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죠.
하지
않나요? 문구는 힘든 연애사를 가진 예술가예요. 여자들한테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많아요. 문구는 연애를 통해서 여자는 한없이 사랑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나중엔 여자 전체를 혐오할 정도라고 하니까 오늘날 태어났으면 1배가 되었을지도.
이럴 수가. 뭉크가 1배라니.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끔찍하군.
뭉크는 또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해요. 여자가 많이 꼬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귀던 여자의 집착 때문에 손가락을 잃었다고 하던데.
네. 와우. 제가 지금부터 뭉크의 흑역사 같은 연애사에 대해서 쭉 읊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밀리라는 여성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사랑이자 유부녀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밀리는. 뭐, 아는 사람의 부인?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밀리는 약간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뭉크가 잡을 듯 잡을 수 없는 사람? 처럼 느껴졌겠죠. 왜냐면 뭉크는 밀리를 되게 순정적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밀리는 뭉크를 약간 욕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뭉크는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오다크로그라는 여성인데요. 첫사랑이었던 밀리처럼 남편을 두고 자유연애를 하는 분이셨어요. 뭉크의 스승이었던 크리스티안 크로그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죠?
세 번째는 툴라라는 여성인데요. 부유한 와인 상인의 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뭉크를 더 좋아해서 지독하게 뭉크를 따라다녔다고 해요. 뭉크는 행복하지 않은 가족사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을 두고 툴라와 실랑이를 하다가 뭐 툴라가 자살하겠다 뭐 이런 난리를 쳤다고 해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툴라가 권총으로 뭉크를 쏘아서 뭉크가 그때 손가락 하나를 잇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정말 나라님이, 엄청난 여인이네요.
나라님이 말씀해주신 바로 그 사건이죠. 이후로 뭉크는 평생 왼손에서 장갑을 벗지 않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후에 뭉크는 여자는 남자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연애하는 동안 만난 여자들이 다 좋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네. 다그니라는 여성이었어요. 뭉크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해요. 뭉크가 이때까지 만났던 여성들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었고
그나마 좀 정상적이네요.
그나마 정상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또 뭐
아 이럴 수가 뭐가 있죠?
약간 이때까지 만났던 여성들과 다른 스타일이고 뭉크의 여성 현모증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뭉크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그룹에 다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그니에게 반한 거예요. 굉장히 우아한 외모에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뭉크와 그 친구들이 있던 그룹 안에서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 결혼을 한 거죠, 다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그니는 뭉크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 같은데 이때 그림들을 보면 뭉크의 질투심이 표현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뭉크가 단체 소개팅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일대다수.
그래서 이렇게 뭉크의 쭉 흑역사 같은 연애사를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파괴적인 사랑을 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뭉크가 여자를 혐오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여자 탐만도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계속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이 있거나 유부녀인 여자들을 계속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뭉크의 그림들을 보면은 여자를 약간 어둡고 무섭고 뭐 이런 존재? 약간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해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어쩌면은 그 여자들이 뭉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뭉크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같이 살아서 아이를 낳고 일상을 함께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평생 동안 정신분열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잘생겼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번 놀기는 좋은데 얘가 내 남편이 될 그런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아까 농담으로 뭉크가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1배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뭉크는 여자를 혐오하긴 했지만 페미니즘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성을 착취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대요.
애증이었군요, 애증.
그렇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뭉크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연애를 하면서도 또 반복해서 연애를 하는 게 그 여자들을 미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뭔가 정말 싫었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영화 렛미인이 떠오르거든요.
아, 렛미인.
그 영화가 뱀파이어에 대한 영화 같지만
사실은 사랑에 대한 영화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의 착취성에 대한 영화죠.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영화를 보지 않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영화에서 뱀파이어인 소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친 노인이 나오잖아요.
네.
렛미인 보셨죠?
네네.
이 노인은 소녀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쇄살인과 같이 아주 끔찍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뭐 심지어 나중에는 자살도 하는데요.
그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면 마냥 뭐 행복한 느낌? 뭐 그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사랑의 처참함? 그렇지만 동시에 또 사랑의 숭고함?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들보다 사랑의 본질을 더 잘 말해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종종 사람들이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닌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본인이 희생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영화 렛미인의 전체 내용을 하나의 캠퍼스에 그대로 함축해 놓은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여자애가 노인을 마치 껴안고 있는 듯한
그 렛미인 감독이 혹시 이 작품을 보고 뭔가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영화를 찍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런 느낌도 해보네요. 들었어요. 이 작품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혼의 시 문크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문크전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넬님이 베개베고 전시 듣기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오늘도 일본 작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사카구치 쿄헤라는 건축가이자 예술가 분이세요. 모바일 하우스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모바일 하우스라는 게 움직이는 집을 뜻하는 거라고 해요. 이 건축가분은 모바일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홀립스들을 연구해서 홀립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분이라고 해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가분이랑은 많이 다르죠.
홈리스를 네. 권장하는 건축가? 엄청난데요.
뭔가 되게 특이하죠. 네. 이분이 왜 모바일 하우스라는 걸 만들게 됐냐고 하면은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토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생각했지만은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고요. 일본 메이지 시대부터 토지를 소유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나라에선 세금을 걷었었죠.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일본 사회는 건축산업에 의해 성립이 된 거다라고 막 항상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내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때부터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라면은 결혼을 하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제를 위해서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또 국가마다 부채는 다 가지고 있죠. 빚을 많이 떠안고 있고 사람들도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집을 굳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우유식주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 근데 그 중에 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본적인 본성이 이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많이 가고 그게 너무 많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의 집은 뭔가 내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재산이라는
그쵸, 재산
투기의 대상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살기 위하기보다는 사기 위한 것이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은 빚을 지지 않고 내 손으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본인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건축사 자격증도 없어서
오 이런
W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에 없는 건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하우스를 만드셨는데요. 제 모바일 하우스라는 그거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나라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있고요. 박스 아래에 분명히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 안에 정말 집처럼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 위에 조그맣게 정원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창문에는 해부어 구태이라고 적혀있네요. 안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왠지 어렸을 때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서 놀 법한 그런 조그만 집이에요.
장난감 집.
장난감 집? 약간 우리가 어릴 때 상자 큰 걸로 막 창문 내에서 놀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저도 냉장고 박스 막 좋아해가지고.
가전 하나 사면
나. 아, 그래요? 저희는 친구들끼리 땅을 팠거든요.
좀 많이 크게 놀았는데.
근데 그게 남의 집 정원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간 우리가 어릴 때 만들어서 놀던 자그마한 소꿉장난 같은 집 같아 보이기도 해요. 여기다가 일본 법에서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차 바퀴를 단 거예요. 네,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재료를 좀 사서 자동차 약 한 대 넓이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퀴를 달고 차 바퀴 적분에 뭐 주차장까지 빌릴 수가 있었고 그게 처음으로 만든 모바일 하우스였다고 해요.
주차장이 필요한 집이라니.
그래서 이분이 2012년쯤에 7월 7일에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모바일 하우스를 만드는 워크숍을 한번 하셨다고 해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집이 뭐 얼마나 내가 이 집을 잘 만드냐 못 만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진 않았고 그보다 참가한 사람들이 이 모바일 하우스를 만드는 경험을 잘 했는지 돈을 뭐 내고 빌리거나 사는 게 아니라 집과 집을 본인이 직접 만듦으로써 정성으로 만들어낸 집의 차이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듣고 보니 네.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 수 있는 집이라는 게 네. 굉장히 특이한데 재료가 어떤 게 쓰이나요?
재료는 뭐 나무나 뭐 창문이나 바퀴 같은 것들도 거울 같은 것도 달려있는데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용품을 딱 그 안에 딱 넣은 거예요, 그냥.
그게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연을 할 정도면 저걸 만드는데 반나절이 채 안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네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분이 그냥 모바일 하우스 만드는 기본적인 도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재료 같은 거, 재료는 뭘 쓸 건지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다고 하세요.
아, 직접 재료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네? 그런 집을 DIY했네요.
그렇죠. 되게 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시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그렇네요. 얼핏 보니까 지금 보이는 저 집의 비스듬한 지붕 위에 있는 정원은 다이소에서 살 것 같은 느낌.
다이소에 있는 조화.
좀 귀여워 보이지도 않나요? 아까?
네, 네, 귀엽고 귀여워요. 되게 진짜 장난감 같아요.
그쵸.
들어가서 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홈리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3월 그렇죠. 11일 날. 그래서 네.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홈리스를 대상으로 집을 만드는 워크숍을 한번 하셨다고 하세요. 워크숍이 끝나고 대지진이 일어난 후 메일이 여러 통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여자들이 뭐 사실은 그때 워크숍에서 이걸 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집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그런 지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와, 지진이 있으면 지진 나고 막 진짜 내가 살던 집이 다 붕괴되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멘붕 상태일 텐데.
그렇죠. 자기의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삶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너무 큰 의미로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순간에 그런 자연재해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없어지면은 그런 물질적인 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게 되지 않나? 한 번 더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 모바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부서져도
맞아요.
다시 지으면 돼.
약간 수달들이
집중. 어, 그러게요.
마트만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게 현대적인 유랑민족의 거주지를 보는 느낌.
어, 저도 유랑민족이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을 들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여기는 내,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거고 어,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현대인이 어떤 소유하는 형태의 집 이런 거가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게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혼입세에 대해서 관심을 더 크게 가진 이유가 어린 시절에 세 형제가 같이 집에 살았는데 한 방에서 같이 지내서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방이 없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막 어릴 때 막 부모님한테 쫄려고 했지만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만의 공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많이 컸었는데 그때부터 나만의 집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뭐 그 책상 밑에 공간이 자기한테 그렇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뭐 책상에 의자를 빼가지고 그 위에 뭐 이불 같은 거 덮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논다거나
장롱 안에 들어
맞아 장롱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혼자만의 그런 자기 방이 없었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작가분은 자기 혼자서 놀았던 거죠. 그래서 좋아하니까 부모님은 아 그러면 너가 이렇게 만드는 집이 좋으면 건축과를 건축학과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셨고 작가분은 정말 건축학과를 간 거예요.
부모님도 되게 현명하시네요.
근데 그 진짜 건축 공부를 하셨는데 대학에서의 건축은 작가분이 생각하는 건축과는 많이 달랐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과는 인간의 원초적인 보금자리 같은 거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모발하수와 건축과에서 배우는 집은 전혀 다른 거죠.
건축은 당연하게 목적성이 있죠. 그래서 21살 무렵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자그마한 집을 발견했던 게 바로 호미스가 사는 지내는 박스 같은 것들 그런 거에서 영감을 딱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달팽이의 집이 떠오르네요. 사람의 집이 그냥 개미굴이 아니라 달팽이의 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축가가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움직이는 집 진짜 소유를 하는 거지만 소유하지 않는 딱 최소한의 공간을 사람들한테 제한해내주는 그런 집을 옛날부터 계속 꿈꿔하셨던 것 같아요.
캠핑카가 좀만 더 싸지면 힘들게 앉아도
바퀴도 있겠다.
그리고 이번은 실제로 홈리스 생활을 해보면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도시형 출협 채집 생활이라는 책도 내셨다고 하세요. 실제로 홈리스 생활을 한 몇 달 정도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분 일본에 있었으니까 건축가 됐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겠지.
그렇지.
이분이 되게 특이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또 신정부라고 국가를 하나 세우셨어요.
신정부요?
아, 대통령인가요?
아무도 허가해주지 않죠. 자기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률을 다시 한번 제정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건 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신정부라는 거는 진짜 정부를 세우고 뭐 정당을 만들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신정부
네.
아티스트적인 예술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작가분도 이거는 예술이라서 모든 게 허용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잡아가.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는 아티스트로만 존재를 한다고 신정부를 일종의 사람들은 농당처럼 여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의 시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일종의 이건 트릭이고 뭐 예술이로서는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예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뭔가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분을 옆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라서.
아까 보니까 잘생겼던데.
저희가 사실은 되게 젊으시죠. 결혼도 하셨어요, 이분이.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신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신정부 퍼블릭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써서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뭔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원할때 그때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머를 담아서 행동을 하는 것을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정부는 퍼블릭하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의지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세금이나 그런 법률적인 거에 묶여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구마모토라는 곳이 이분의 고향인데요.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빌려서 건물주에게 사람들을 아주 많이 데리고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월세 두 배의 가격을 내면서 본인의 손으로 재건축을 하고 모바일 하우스를 거기 안에다 만드셨던 거죠.
건물 안에 모바일 하우스를 또 따로 만들었어.
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그분의 국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분이 책을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따로 여기에 들어가면은 입장료나 뭐 통행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책만 있으면은 누구나 그 안에서 무료로 묵을 수 있다고 해요. 여권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신정부를 세우게 된 제일 큰 결정적인 이유는 3.11 대지진 때문이었다고 하시고요. 예, 정부가 그런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무능력한 모습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신정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 없이 그런 자기의 책만 있으면은 누구나 아무나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 같은 것들은 자기 책을 판매한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활동도 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메리나 전화를 일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일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되게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마음을 좀 더 다잡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 통의 메일이라던가 전화 같은 거를 꾸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이 신정부에 있는 모바일 하우스를 불러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감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유명한 시인의 19절이 떠오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의 방에서 뭔가 자살한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글자라도 남기지 않았을까? 유서를 찾으려고 텍스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들의 방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사라졌으니 그 사람들 방에 남은 게 있을 리가 없다라는 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떠오르네요.
없어지고 나서 아무리 찾아봤자 뭐가 나올 리가 없지.
그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되게 자기 소유의 집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집이라는 틀 카테고리에 갇혀서 이분은 예술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흠향을 주고 같이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는 예술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현대의 집은 문을 닫으면은 주변과 소통이 안 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바일 하우스는 집 안에 있어도 바로 옆집이 다 보이고 하도 조그마니까 옆에서 말하는 게 들리고 함께 그쵸.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집일 것 같아요.
집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는 그런 예술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되게 많이 커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자기가 분명 좋아서 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고 뭐든 이거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되게 재밌는 예술가이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축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르웨이의 자존심 문구점과 그리고
모바일 하우스의 사카구치 교회라는 건축가 에 관한 소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침대 위의 미술관은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침대 위의 미술관 공식 트위터가 나오는데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방송 소식과 블로그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침대 위의 미술관 42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